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아졌다는 유력 매체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1일 공개한 자체 선거 결과 예측 모델 최신 업데이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차지해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선거인단 전체 538명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확보 예상 수치 중간값이 27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당선 기준인 270명을 넘은 것이고 262명에 그친 해리스 부통령보다 14명이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이 같은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선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8월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54%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48%였던 지난주 업데이트보다 6%포인트가 올라간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지난주에 51%로 트럼프 후보보다 3%포인트가 많았는데 이번에 45%로 6%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의 전국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여전히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49% 지지율을 기록해서 47%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지율이나 전체 득표는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별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로 당락이 결정되는 미국의 대선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이코노미스트는 각 주의 경제 상황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감안하면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 7곳에서 이번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에서 트럼프 후보는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5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앞섰습니다. 이 중에 특히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을 가진 펜실베니아가 포함된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네바다 등 2곳에서만 트럼프 후보보다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2건이 유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건 유출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건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전날 CNN 주간시사 프로그램 State of the Union에 나와서 수사당국이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들에는 이스라엘이 계획한 보복 공격의 방식과 내용에 관한 미국 정부의 평가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사 자산의 이동 현황을 비롯해 민감한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 계속 및 15, 16일 두 번째 대규모 병력 훈련 실시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엔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서 실시된 전투기 투입 훈련과 무인 항공기 드론 부대의 현황 그리고 군수품 이전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징후는 관찰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 드론 공습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이호르 칼첸코 수미 주지사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공격은 주거지역과 중요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이 21일 만나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회동을 했으며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We plan to lay out in coming days what we're seeing on this.
유엔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최고기온 3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에서 3m, 서해 앞바다에서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 대통령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며칠 내로 정부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연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이 21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보기관 발표와 관련해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obviously continuing to look into those reports. And we're talking to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what they're seeing on this as well.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참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히 위험하고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전장에 계속 군대를 보내려 하고 있고 전장에서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기엔 이란으로부터 드론과 그 기술을 계속 들여오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보도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푸틴의 절박함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북한의 손을 내밀어야만 잠재적 지상작전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으로 며칠 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가 파악한 것을 설명하고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는 협의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We plan to lay out in coming days what we're seeing on this. And lay out
커비 부좌관은 특히 그의 군대가 전장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현재 추정치는 실제로 하루에 1,200명이 넘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이 푸틴이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절박해지고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의 션 세벗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8일 한국국가정보원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에 대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운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벗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보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면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험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합류한다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이 같은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디미리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많은 상충된 정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번 전쟁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시킬 것이라면서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을 자세히 공개한 한국 우크라이나와 달리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그러한 보도가 정확한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unable to confirm whether these reports are accurate, but if true, it would mark for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in Russia's war against.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국 파트너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의 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며 우크라이나 군의 효율성으로 인해 러시아가 전장에서 매일 엄청난 사상자를 낸다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If this is accurate, it would also demonstrate what we would view as Russia's growing desperation in its ongoing.
그러면서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의 인력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는 크렘린궁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미국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이러한 보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e're just not at a place to confirm whether these reports are accurate. I'm sorry that's not a swift enough process for you, but
이어 신속한 과정이 아닌 점은 애석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일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한이 무모하고 불안정하게 행동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미국은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러가 국제 의무 위반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한 가운데 러시아는 터무니없는 괴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21일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가 심화된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rue, this marks a dangerous and highly concerning development and an obvious deepening of the DPRK Russia
우드 차석 대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가 인력을 얻기 위해 실제로 북한의 도움을 청한다면 이는 크렘린궁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원 없이는 침략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이 이중용도 전쟁 부품 이전을 중단하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다는 한국 국정원 발표를 다시 확인하며 북한은 국제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해왔지만 최근 행동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무리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절박하더라도 악명 높은 불량 국가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도박을 하면서 전쟁 흐름을 바꾸려 한 것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means a qualitative change in North Korea's involvement 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By dispatching a large number of
그러면서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이 질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며 많은 수의 전투원을 파견함으로써 북한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전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안보리 체제를 공격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이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큰 보상을 기대할 것이라며 군사적 혹은 재정적 지원일 수도 있고 핵무기 관련 기술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군사협력은 규탄받아야 한다며 두 나라는 국제 의무 위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맹,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 중대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주 유엔 영국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병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DPRK has agreed to send combat troops in support of Russia's war against Ukraine.
그러면서 푸틴이 러시아인을 총알받이로 모집하는 것이 힘들어질수록 불법 전쟁에서 북한에 더 의존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러 군사 관계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러시아에 높은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길 수 있는 무기와 이중 용도 물품, 부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정권의 범죄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only confirms that they are pandering to any ventures and crimes committed by the Kiev regime. Instead of this, they have become distracted by circulating scaremongering with Iranian Chinese.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이란, 중국, 북한을 귀신 삼아 두려움을 조장하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것은 과거 전략보다 더 터무니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안보리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21일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이에 대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o confirmation of this. Obviously, as you know, there is monitoring of the DPRK.
파리아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오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발표에 대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관련 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만약 제재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사라졌다는 지적엔 전문가 패널은 해체됐지만 관련 이슈를 다루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Panel experts, yes, but there's still a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that deals.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여러 제재와 심각한 고립 속에 어떤 종류의 지원이라도 받기 위한 필사적이라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Signals that Russia is really desperate in enlisting any kind of help they can get because they are so isolated and they are under so many sanctions that they are not able to do it in other ways.
스타노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을 유엔 제재를 받는 왕따 정권으로 표현하며 이 같은 나라로부터 병력을 지원받는 러시아의 상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병력 이동과 관련한 보도가 확인되면 이는 한 단계 다른 수준의 긴장 고조를 나타내는 것이자 국제 규범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는 왕따 정권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까지 사용할 생각을 하는 만큼 평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o this is the message sent out by Russia that we are not interested in peace because we are bringing not only military assistance from all over the place, mostly from outcast regimes.
아울러 스타노 대변인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정권이자 전 세계적으로 안정과 평화, 안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자라고 지적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약점과 심화하는 고립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이 기간 한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21일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만인 상충된 정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했다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발표와 관련해 하원 정보위원장이 백악관에 기밀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의원이 백악관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데 대한 정부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보기관의 공개 보고에 따르면 이번 달 러시아 해군 함정이 북한군을 수송했을 가능성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병력 이동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이나 국방부의 평가에 대해 하원 정보위원회나 군사위원회에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약 만 명의 북한군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병력 이동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극단적인 격화이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나토에게 있어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하는 것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이 돼야 한다며 행정부는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잠재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북한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하원정보위원회에 즉각적인 기밀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백악관의 터너 의원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명확한 진위 확인 없이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장이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대표단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마르크 브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도록 파병하는 것은 심각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리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나토와 한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 방위산업협력, 상호 연결된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터 사무총장은 18일 한국 국가정보원이 러시아를 돕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특수부대를 파병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모든 파트너국, 특히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close contact with all our partners, particularly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Yesterday we have been.
위터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 이틀째 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답하며 현재로선 북한 주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으로 활동 중이라는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2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위터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두 사람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양측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 정보 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터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토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의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처하기 위해 한 우크라이나 나토 간 방산 협력과 안보 대화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양측의 통화는 한국 국정원이 지난 8일부터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육함 내척 및 호위함 세척이 이 기간 북한 청진과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1차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21일 처음으로 한국의 북한군 파병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드미르티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며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И это наше суверенное право. Это ни у кого не должно вызывать каких-то обеспокоенностей.
또한 이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북러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선 많은 상충된 정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런 발언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BOA는 18일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와 러시아 대표부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한 한국 국정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21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이치카와 토미코 일본 군축대사는 21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의 진전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Japan is also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advancement of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activities.
이날 회의에선 이탈리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라체자라 스테바 유엔 주재 불가리아 대사는 북한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아 유엔의 제재 이행 능력을 제한하고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ignore its obligations under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blocking by the Russian Federation of the Renewal.
피어트르 지보넥 유엔 주재 폴란드 군축 부대사도 북한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확대는 복잡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라며 폴란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준수하며 NPT와 IAEA 안전조치 체계를 따르고 지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ongoing expansion of its nuclear program, including nuclear testing and numerous missiles.
레오나르도 벤치니 유엔 주재 이탈리아 군축대사도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NPT에 복귀하며 IAEA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앞서 18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유럽연합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등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이유는 이날 북한은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는 정보에 따르면 북한 정규군 약 1만 1천 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오늘날 북한은 사실상 유엔 제재 체제를 위반하며 러시아의 주요 군수품 공급 국가가 됐다며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은 불법적인 미사일 시험과 무기 이전,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은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 관계자는 이날 반론권을 신청해 북한의 핵 억제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 특권이자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억제력 입장에 대한 어떤 비난도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내정 간섭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y accusations against the DPRK's position of nuclear deterrence is a serious infringement upon the sovereignty and an intolerable interference.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선 소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우리는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권 국가들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고정관념적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권 국가 간의 소위 무기 이전에 관한 일부 회원국들의 주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관한 외교적 논의와 전혀 양립할 수 없다면서 그런 문서들은 북한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발전 권한을 빼앗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악랄한 반복 정책에서 나온 결함투성이의 산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a comment on such groundless.
북한 측 관계자는 무기 거래만 부인했을 뿐 우크라이나 대표가 언급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소위 우리나라와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라는 것도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브루스 터너 미 군축대사는 발언권을 요청해 미국이 핵무기 최다 보유국이란 이날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터너 대사는 미국이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실제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다며 북한이 그런 결의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다른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과거에 자신들도 동의했던 제재를 집행하는데 현재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면서 자신들도 동의했던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방해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로 입항했습니다. 북한이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했다고 한국 정보기관이 발표한 데 대해 이번엔 운항이 금지된 유조선을 러시아로 보낸 것인데요. 두 나라의 제재 위반이 점점 노골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러시아 항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20일 새벽 3시경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해 21일 오후 9시 50분경까지 같은 지점에 머물며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이후 약 5시간이 지난 22일 새벽 3시 현재까지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마선호의 위치가 확인된 곳은 보스토치니항의 유류 선적 부두에서 바다 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따라서 유류 선적을 위해 이곳으로 항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스토치니항은 나우카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우카항에선 동남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천마산호가 15일 새벽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대한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통상 북한 선박은 이 항로를 이용해 동해의 청진항이나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로 이동하는데 결국 천마산호의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 항구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선박 27척을 제재하고 천마산호 등 13척에 대해선 각국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날 천마산호에 입항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2705 1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vessel subject to asset freeze,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seized. That's what asset freeze means.
천마선호가 러시아 항구에서 유류를 싣는다면 이 역시도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Given the close proximity of Russia,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3월 제공분을 포함해 이미 두 나라의 유류 거래가 한도를 넘었다는 게 커비 보좌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브리핑이 이뤄진 5월 이후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번 북한 유조선의 러시아 입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공교롭게도 천마선호는 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고 한국 정보기관이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러시아 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그리고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며 기존 대북제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켰으며 북한 라진항에선 러시아 선박이 북한 무기를 선적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가의 차량을 선물하며 사치품과 차량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류 거래에 있어서도 노골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중량 톤수 2,808톤인 천마산호는 지난 2005년 건조된 유조선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북한 선적의 고말산 4호로 운항되다가 2012년 지금의 천마산호가 됐습니다. 소유주, 즉 선주는 평양 중구역 소재 조선 아침 쉬핑 회사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강제실종 문제를 주제로 한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자와 납치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주장은 날조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이 21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강제실종 및 납치자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러미 곤잘레스 경제사회 부문 고문은 우리는 북한의 강제 실종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와 납치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Finally,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and force disappearances and to immediately release all those disappeared or abducted.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북한의 10년 이상 억류 중인 선교사들과 납북자, 국군 포로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김국기, 최충길 두 선교사가 강제 억류된 지 10년이 지났다면서 올해 9월은 또한 또 다른 선교사 김정욱 씨가 강제 억류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6명의 한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한국은 북한이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가족과 재회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납북자와 미송한 국군포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urges the DPRK to immediately release these victims and reunite them with their families.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강제 실종과 납치 문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이날 미국, 한국, 일본이 제기한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 정책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한일의 이런 무모한 행위는 우리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음모라며 이는 중대한 정치적 도발이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주장은 날조되고 거짓 정보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OK and Japan's such reckless acts are also none other than a politically motivated scheme.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리즈 트로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BOA에 우리는 한국 국민 6명이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국제인권법 준수와 억류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지난달 19일로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10년째 구금돼 있는 최충길,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해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정을 취득한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또한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이날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촌 오빠 김혁 민주평통 상임위원, 손명화 국군포로 가족회 대표 등을 만나 다음 달 7일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에 참여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을 비롯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적극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최근 폭파한 경의선 도로 일대에서 대규모 공사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유세화 공사로 추정되는데요. 이로써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완전히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노시찬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 도로에서 새로운 변화가 포착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를 촬영한 21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된 내용인데요. 지난 15일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 북한 쪽 도로의 시작점 부분에 흙바닥으로 된 가로 135m, 세로 115m의 사각형 모양의 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초 폭파 이후에 닷새 만에 변화가 일어난 거네요.
네, 폭파가 이뤄진 15일과 다음 날인 16일에는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후 상황은 알 수 없는데요. 대신 17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이곳 도로를 가로지르는 약 100m 길이의 긴 지대가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20일에는 그 100m 길이의 지대가 더 길어지고 반대편으로는 넓어지면서 대형 면적의 사각형 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서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요. 네. 지대의 한국적 방향 끝부분에는 검은색 그림자가 식별되는 점으로 볼 때 방벽 등 구조물이 세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북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기존 아스팔트색인 회색에서 황태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는 아스팔트가 해체되면서 아래에 있던 흙바닥이 드러나며 생긴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의 상황이 시간순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사안은 북한군 총참모부의 지난 9일 보도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당시 총참모부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어 15일 정오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폭파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당국은 폭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위성사진 자료로 볼 때 북한이 폭파한 지대에서 정지작업을 하며 구조물을 세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폭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셨을 텐데
네.
사실 북한이 그 폭파를 했던 도로에는 한국의 자금이 투입이 됐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당 철도와 도로 재연결은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합의로 공사 작업을 거쳐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돼 온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서 총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서 건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남북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랬었죠. 이번에 변화가 포착된 경의선,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네.
폭파와 요새화 작업은 남북 간 왕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폭파를 감행한 곳은 남북 군사 분계선과 맞닿은 지점의 북한 쪽 부근입니다. 이곳을 따라서 한국 쪽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는 한국 파주에 도라산역이 있고요. 반대로 북한 쪽으로 약 3km 이동하면 개성공단 출입구가 나옵니다. 따라서 과거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시절에 한국 측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왕래하던 유일한 길이 이 폭파로 가로막힌 데 이어서 이제는 요새화 공사로 통행이 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여러 개선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성공단을 가동하려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개성공단에서는 많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면요. VOA는 최근에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에서 횡단보도 21곳을 새롭게 치를 하고 한국 기업 소유 부지에서 대규모 정지작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이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개성공단 내 한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최근에 완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장의 공터에서는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되고 일부 공장에서는 자재가 없어지거나 나타나는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개성공단에 대한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 20-10 정책. 이 지방발전 정책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개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현재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성에는 이미 한국이 만든 현대적인 공장이 지어져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이 나온 것이죠.
네, 이번 폭파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관련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 위험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고요. 대화와 외교로 복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도 미국 정부는 긴장과 우발적 확전을 줄이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북한 경의선 도로에서 포착된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 0도에서 13도, 최고 기온 3도에서 20도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8도에서 14도, 안주는 6도에서 15도, 남포는 8도에서 15도입니다. 평안북도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신유주 수풍 오후에 맑아지겠고 신유주 기온은 5도에서 13도, 수풍 4도에서 12도입니다. 강계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해주 10에서 16도, 용현 9에서 15도, 개성 9에서 16도, 사리원 8에서 14도, 신계 7에서 14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함흥 오후에 맑아지겠고 기온 11도에서 20도입니다. 장진 기온 3도에서 8도, 해산 오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5도에서 8도입니다. 원산 오후에 맑아지겠고 10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청진 10에서 14도, 선봉 9에서 13도, 삼지연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0도에서 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5에서 3m, 먼바다는 하루 종일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오전에는 1.5에서 3.5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전에 2에서 4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높아졌다는 유력 매체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1일 공개한 자체 선거 결과 예측 모델 최신 업데이트에서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해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선거인단 전체 538명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확보 예상 수치 중간값이 27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당선 기준인 270명을 넘었고 262명에 그친 해리스 부통령보다 14명이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선 것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8월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54%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8%였던 지난주 업데이트보다 6%포인트가 올라간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지난주에 51%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후보보다 3%포인트 앞섰는데 이번에는 45%로 6%포인트가 떨어지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여전히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9%를 기록해 47%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지율이나 전체 득표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별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로 당락이 결정되는 미국의 대선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각 주의 경제 상황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감안할 경우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 7곳에서 이번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코노미스트 분석에서 트럼프 후보는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5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앞섰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을 가진 펜실베니아가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네바다 등 2곳에서만 트럼프 후보에 우세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후보가 상승세를 탄 원인은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데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미국 정부 기밀 문건 2건이 유출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건 유출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건 경위 등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전날 CNN 주간 시사 프로그램 State of the Union에 나와서 수사당국이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들에는 이스라엘이 계획한 보복 공격의 방식과 내용에 관한 미국 정부의 평가 등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사 자산의 이동 현황을 비롯해 민감한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 계속 및 15, 16일 두 번째 대규모 병력 훈련 실시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엔 이스라엘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전투기 투입 훈련과 무인항공기 드론 부대 상황 그리고 군수품 이전 등이 명시됐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징후는 관찰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최고 기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문건들은 미 국가지리정보국 NGIA와 미 국가안보국 NSA가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 촬영 이미지 위주로 작성됐고 미국 외에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 국가들만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중동 텔레그램 채널인 미들리스트 스펙테이터에 18일 오후부터 유포되기 시작했다고 CNN 등이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 드론 공습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졌습니다. 이호르 칼첸코 수미 주지사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공격은 주거지역과 중요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습지역에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과 파손된 주택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와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이 21일 만나 최근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김 장관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회동을 했으며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